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이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아직 북한에 가지 않았지만 북한의 초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는 10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평양 방문 중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10월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2일에서 17일 러시아 극동을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중국이 2일 자국주도 달 탐사 임무에 국제사회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중국 국가항청국 CNSA는 이날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74차 국제우주대회에서 중국은 달 남극 무인 탐사선 창어 8호 임무에 참여할 국가와 국제기구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임무급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국가항청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중국과 국제 파트너들이 우주선을 발사하고 운영하며 우주선 간 상호작용을 수행하고 달 표면을 공동 탐사하는 임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항청국은 또 창어 8호가 달에 착륙한 뒤 국제 파트너들의 해당 임무에 대한 합류와 어울러 그들만의 연구를 위한 독립구획을 설정하는 것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올해 말까지 참가 의향서를 받아 내년 9월까지 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인도 정부가 자국주재 캐나다 외교관 41명을 오는 10일까지 송환할 것을 캐나다 정부에 요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3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인사를 인용해 인도 정부는 송환을 요구한 외교관들이 10일 이후에도 인도에 남을 경우 외교적 면책특권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인도 주재 외교관 캐나다 외교관은 총 62명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밝혔습니다. 지난달 아린단 바그치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 주재 캐나다 외교관 수가 캐나다 주재 인도 외교관 수보다 많다며 캐나다 측에 감축을 요구했었습니다. 인도와 캐나다의 이번 갈등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6월 있었던 시카고도 분리주의 단체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 씨 피살 사건 배후에 인도 정부 요원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양국 관계는 최근 들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북한이 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4강전에서 중국에 56점 차이로 졌습니다. 3일 오후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농구 4강전에서 북한 대표팀은 44대 100으로 중국에 크게 패했습니다. 북한 여자농구 대표팀은 경기에 패한 뒤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앞서 한국과의 탁구 결승에서 패한 뒤에도 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의 신유빈 전지희 조는 2일 탁구 여자 복식에서 북한의 차수영 박수경 조를 세트 점수 4대1로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북한은 3일 오후 현재 금메달 7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마이크 크래포 공화당 상원의원 대변인이 이일 밝혔습니다. 크래포 의원 대변인은 이날 크래포 의원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포함된 의원들의 방중 계획을 확인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 외에 몇 명의 의원이 이번 중국 방문에 참여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슈머 대표실은 지난달 슈머 대표가 중국과 한국,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보호 등을 놓고 갈등을 계속해온 가운데 일부 상원의원들은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미중 간 무역 관련 문제들에 대처하길 바라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 상원의원들의 방중에 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중남미에서 밀려드는 이주자들로 각 나라 이민당국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런데요. 미국에서 분주한 공항 중 한 곳인 일리노이주 시카고 오헤어 공항의 상황을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시카고 시 당국은 비행기로 도착하는 이주자 수가 증가하자 도시의 두 국제공항을 임시 대피소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6월 이후의 경우 미국 망명을 원하는 약 3천 명이 비행기로 도착해서 대피소로 갔는데요. 대피소로 가기 전 몇 주 동안 수백 명의 이주자가 공항 셔틀버스 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판자를 깔고 잡니다. 음식이 제공되지만 정해진 시간에만 나오고 망명 신청자들에게는 생소한 음식일 수 있습니다. 응급 의료 상황이 생겨도 제한된 수준의 처치만 이루어지고요. 의료 물품도 부족합니다. 시카고시는 뉴욕시처럼 겨울용 방한 텐트를 마련 중인데요. 더 나은 식사 공급과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지만 인력난으로 자원봉사에 크게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안전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문제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주마다 다른 정책이 존재하는 미국, 다른 주는 어떨까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을 보면 몇 시간만 이주자들을 공항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해 14,000명의 이주자들을 시카고로 보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입니다.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시기 이민자와 흑인 등 소수계 불평등 문제에 관한 내용이고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 지금 10월 3일 화요일 오후 3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28도에 화창합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보겠습니다. 10월 4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북부 지방은 새벽부터 낮 사이 또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함경북도 동해안에는 밤사이 가끔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최저기온은 3도에서 15도, 최고기온 11도에서 26도 분포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3도 예상합니다. 개성 21도에서 31도, 신의주 14도에서 22도, 중강 10도에서 20도, 함흥 11도에서 26도, 원산은 14도에서 26도, 청진 12도에서 23도, 끝으로 해산지역 아침 최저 6도에서 낮 최고 16도로 예상합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물결은 오전에는 1에서 2미터로 일다가 오후에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물결은 오전에는 1에서 2.5미터, 오후에는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 앞바다 먼바다 한때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다가 오후에는 2.5m까지 일겠고 먼바다는 오전에는 0.5에서 1.5m로 일다가 오후 들어 3m까지 오르겠습니다. 10월 4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영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케냐가 주도하는 다국적 경찰을 IT에 투입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인도가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들을 대거 줄이라고 요구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2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유럽연합 EU 외교수장들이 모였네요.
네, EU 외무장관들이 이날 크이우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EU 외교수장들이 비회원국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과 EU 일부 회원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EU 외무장관들이 크이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외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EU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데 있어 단합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보렐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실존적인 위기라면서 그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하며 미국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도록 그들과 협의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추가 지원 방안도 공개됐죠?
그렇습니다. EU가 내년에 약 53억 달러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먼저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번 회의를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연계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호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우리의 피로감에 의지하지 말라고 러시아 측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오랫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감을 호소하는 걸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거네요.
맞습니다. 한케 브라우인스 슬롯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물어야 하며 러시아를 제재로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를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우리의 승리는 분명히 우리 협력에 달렸다면서 우리가 더 강력하고 원칙적인 조처를 할수록 이 전쟁은 더 빨리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강력하고 더 원칙적인 조처라면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돈과 무기 그리고 군사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또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미국 연방의회가 최근에 승인한 임시지출안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빠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보렐 대표를 맞이하면서 기자들에게 미국 지원이 크게 손상됐다고 느끼지 않는다면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걸린 문제가 우크라이나 자체에만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서 EU 외교수장들이 이 단일 대우를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회의에 장관이 오지 않은 나라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문제가 좀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가 장관을 보내지 않고 대신 다른 대표를 보냈는데요. 현재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곡물 반입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요. 친러시아 성향 정부가 들어선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쪽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관해 언급했네요.
그렇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이 분쟁에 대한 피로감, 또 크이우 체제에 대한 완전히 터무니없는 후원에 대한 피로감이 미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커질 것이라고 이전에 반복해서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삭제된 건 일시적이라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이건 미국이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 지구촌눈을 이번에는 IT 관련 소식입니다. 유엔이 IT에 다국적 경찰을 파견하는 걸 승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 표결로 케냐가 주도하는 다국적 경찰을 IT에 보내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13개 나라가 미국과 에콰도르가 만든 결의안에 찬성했고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국적 경찰 파견은 유엔 평화유지군 같은 정식 유엔 활동은 아닙니다.
네, 경찰관을 IT에 몇 명이나 보내는 건가요?
몇 명이나 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케냐는 앞서 자국 경찰관 1,000명을 보내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 외에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들인 자메이카와 바하마, 안티구아, 바부다 등이 경찰관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파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네, 일단 1년이고요. 파견하고 9개월 뒤에 한 번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비용은 자발적인 기부로 충당하는데요. 미국이 최대 2억 달러를 대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다국적 경찰이 IT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IT 정부 측에선 내년 1월까지 와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냐 쪽에서도 앞으로 두 달이나 석 달 안에 경찰관들을 보내겠다고 지난주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 들어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 다국적 경찰을 그 IT에 보내는 게 범죄 조직인 갱 문제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갱단이 준동해서 IT 정부가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당시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부터 혼란이 심해졌는데요. 현재 아리엘 앙리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있긴 한데 의회도 없고 선거도 치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갱단이 준동하는데 경찰같이 치안을 유지해야 할 기관들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전염병까지 만연해서 IT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갱단이 활개를 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요.
네, UN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 15일까지 2,400명 이상이 살해됐습니다. 또 950명 이상이 납치되거나 902명이 다쳤는데요. 게다가 갱단 탓에 2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자, 그 때문에 IT 정부가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군대나 경찰을 좀 보내달라고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IT 정부뿐 아니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여러 번 국제사회에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IT와 가까운 서방 국가들은 원조나 경찰 장비 그리고 훈련 등만 제공하고 군 병력이나 경찰을 파견하는 데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런데 안보리 표결에서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기권했다고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원칙적으로 결의안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요청이 있더라도 한 나라의 무장 세력을 보내는 건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는 극단적 조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력 사용 등 문제에 대한 물음에 답이 없었다면서 경찰 파견이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는데요.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구체적인 일정표나 케냐와 IT 정부 사이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결의안에 반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IT 치안 유지에 투입될 이 케냐 경찰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케냐 경찰이 과거 무력 남용이나 인권 유린, 고문 자행 등 전력이 있어서 이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인도가요, 이 캐나다 정부의 자국 조직 캐나다 외교관들을 대거 줄이라고 통보했다면서요?
네, AP통신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인도 관리를 인용해 최근 보도한 내용입니다. 인도 정부가 자국에 배치된 캐나다 외교관 41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캐나다 대사관에는 외교관 6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3분의 1만 남기라는 겁니다.
네, 뭐 이미 두 나라가 상대방 외교관을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양국은 자국 주재 고위 외교관을 맞추방했고요. 여기에 인도는 캐나다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인도는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들이 캐나다 주재 자국 외교관보다 많다면서 캐나다 외교관들을 줄이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두 나라가 이렇게 외교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인도계 캐나다인 살인 사건이 사단이 된 거죠?
네. 인도에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 하디프 싱 니자르 씨가 지난 6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시크교 사원 밖에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가 이 사건에 인도 정부가 연관됐다고 지적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네. 자, 살해된 니자르 씨가 인도 쪽에서 보면은 좀 껄끄러운 존재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니자르 씨는 인도 내 시크교도들의 독립을 추구하는 이른바 칼리스탄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시크교도들은 분리독립을 위해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유혈 항쟁을 벌였는데요. 인도 정부 탄압으로 이 항쟁은 분쇄됐고 이 과정에서 저명한 시크교 지도자들을 포함해 수천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네.
인도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니자르 씨가 테러리즘과 연관돼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네. 자,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니자르 씨 사건에 인도 정부가 관련된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트리도 총리가 지난달 의회에 나와 이 사건에 인도 정부 요원들이 연관됐다는 믿을 만한 의혹들이 있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었었죠.
네. 자, 캐나다가 어떤 근거로 니자르 씨 암살에 인도 정부가 연루됐다고 말하는 건가요?
네. 앞서 한 캐나다 관리는 AP통신에 한 동맹국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해 자국 주재 인도 외교관들을 감시한 결과 일부 근거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아직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앞서 트리도 총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한테 직접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지난달 초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트리도 총리가 모디 총리에게 개인적으로 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해당 의혹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트리도 총리가 이걸 나중에 공개적으로 제기하자 인도 정부가 격분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네, 인도는 니자르 씨 암살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발하는 거죠?
맞습니다. 터무니없고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인도 정부는 그러면서 캐나다가 칼리스탄 분리주의 운동과 연관된 테러 분자들의 안전한 피난처라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인도 정부의 사건 수사에 협조하라고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살해된 니자르 씨가 참여한 이 칼리스탄 운동 아직도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칼리스탄 운동은 현재 정치적인 영향력을 대부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북부 펀자부주나 해외 시크교도 공동체에는 아직도 동조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나요?
네, 2024 회계연도 임시지출안 통과 과정에서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고 비판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이 맥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해 민사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에 대한 혐의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UAW 파업이 18일째 이어지면서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 GM과 포드가 직원 500명을 추가로 일시 해고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 의회가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 부분 폐쇄, 셧다운은 간신히 모면했는데요. 이후에 공화당에서 내홍을 겪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민주당 측의 입장이 반영된 임시지출안 통과를 거부해왔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해 제안한 임시지출안이 통과되자 맥카시 의장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는 건데 결국 지난 2일 맥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네, 맥카시 의장 해임 결의안이 나올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죠?
맞습니다. 예산안 통과를 두고 의회에서 난항을 빚을 당시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맥카시 의장 해임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장서서 이를 주장해온 맷 게이츠 의원이 2일 맥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이 임시 지출안을 문제 삼은 거죠?
그렇습니다. 메카시 의장이 발의해서 통과된 임시지출안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더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지원 예산 160억 달러 증액도 담겼는데요. 이는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해온 내용입니다.
네, 자, 게이츠 의원이 해임 결의안을 발의한 후에 직접 입장을 밝혔죠.
예, 게이츠 의원은 기자들에게 다음 주가 되면 둘 중 하나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메카시가 하원의장직에서 내려오는 것 혹은 메카시가 민주당의 기호에 맞게 일하는 하원의장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카시 의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덤벼봐라라고 말했고 게이츠 의원은 곧바로 지금 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게이츠 의원은 메카시 의장이 해임되면 누가 후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네, 게이츠 의원은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하원의 당 2인자인 공화당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 한 명의 의원이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발의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메카시 의장은 아주 힘겹게 하원의장직에 올랐습니다.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무려 15차례나 선출투표가 부결됐었는데요. 어떻게든 선출투표를 통과하기 위해 메카시 의장이 강경파 의원들에게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의원이 단독으로 의장회의만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당시 이를 두고 하원의장이 강경파 의원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미 의회에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발의돼 실제로 해임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의원이 동의를 하면 메카시 하원의장이 실제로 해임이 되는 건가요?
네, 하원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해임안이 통과됩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21석, 민주당이 212석으로 공화당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데요. 공석 없이 218표만 있으면 됩니다. 민주당 전원이 이에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공화당에서 단 6명의 의원만 이에 동의를 하면 해임안이 통과되는 겁니다. 게이츠 의원은 첫 투표에서 과반은 힘들 것으로 보지만 첫 투표는 천정의 아니라 바닥일 것이라며 결국엔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메카시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이면 합의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지출안을 서명한 뒤 하루 뒤 지난 1일 기자들에게 메카시 의장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는 약속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별도의 이면 협의가 맺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 겁니다. 게이츠 의원은 이에 대해 메카시 의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맺은 이면 합의에 대해 메카시 의장이 공유할 내용을 듣게 되면 공화당 의원들이 해임 투표에 다르게 표를 던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카시 의장은 이면 합의는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에서 이 강경파 의원의 모임을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소속된 의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약 40명 정도가 이 모임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에 소속돼 있다고 해도 무조건 메카시 의장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1월 메카시 의장 선출 투표에서 이에 반대한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은 15명 정도였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셈법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아직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의 지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로이터통신은 민주당 의원들이 메카시 의장의 해임안에 반대하는 대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취소나 총기 혹은 국경 정책 등 정치적 타협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찾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남, 차남 등 일가가 광범위한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며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네,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들어 4번 기소된 것하고는 별개의 재판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기밀 문서 유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총 4차례 형사 기소된 바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출석한 재판은 이와는 별개의 민사소송입니다. 이날 재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법원에 나온 건 마녀 사냥을 스스로 직접 보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 마녀 사냥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마다 주장했던 표현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면서요, 소송을 제기한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하고 재판을 맡은 아서 앵고론 판사를 모두 비판했다면서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이번 재판은 사기이고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점심 휴정 때는 제임스 장관을 가리켜 부패한 사람이자 끔찍한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앵고론 판사를 향해선 그가 이번 사건을 2024 대선에 개입하는 데 이용하려 한다며 직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가요?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일가가 금융권 대출과 보험 적용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또 반대로 탈세를 위해선 자산 가치를 줄이는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1억 달러 이상의 이상을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겁니다. 이 제임스 장관은 이날 재판 전 취재진 앞에 서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정의가 승리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앵그론 판사는 지난달 열린 약식 재판에서 제임스 장관이 제기한 혐의 일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제임스 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요청한 게 뭔가요?
예,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최소 2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과 트럼프 일가가 뉴욕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해달라는 것이 제임스 장관의 요청 사항입니다. 이번 재판은 오늘 1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앵그론 판사가 앞서 약식 재판에서 형이 일부를 인정한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에 몰릴 벌금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측에서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 3차 토론회를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면서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수지 와이스, 크리스 라치비타 선임 고부는 2일 성명을 내고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3차 토론회를 비롯해 모든 토론회를 취소하고 2024 대선을 훔치려는 민주당의 노력에 대응하는 데 인력과 자금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주최하는 대선 예비후보 3차 토론회는 오는 11월 8일 마이애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열린 토론회에 참가하질 않았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과 9월에 열린 1, 2차 토론회 모두 불참했습니다. 특히 2차 토론회가 열린 시간에는 미시간주를 찾아 자동차 업체 노조와 만나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라치비타 고문은 앞서 NBC 방송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3차 토론회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토론회 취소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 업체죠. 포드, 또 제너럴 모터스, GM, 스텔란티스. 이 세 개의 업체가 사상 첫 동시 파업을 했는데 18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포드 직원을 대거 일시 해고했다고요.
네, 제너럴 모터스, GM과 포드는 2일 중서부 공장 네 곳에서 직원 약 500명을 일시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포드는 오하이오주 라이마에 있는 엔진 공장과 시카고에 있는 스탬핑 공장에서 총 330명을 일시 해고하겠다고 밝혔고요. GM은 오하이오주 파르마에 있는 금속센터에서 130명, 그리고 인디애나 마리온 금속센터에서 34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총 496명. 6명이 일시 해고된 겁니다.
네, 왜 이렇게 일시 해고를 결정한 건가요?
예, 파업 때문에 일부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는 이유입니다. 노조는 지난주 미시간주의 GM 랜싱 조립공장과 시카고에 있는 포드 공장으로 파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텔란티스는 막판 양보로 이번 파업 확대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노조가 그동안은 이 표적 파업을 이어갔는데 점차 파업이 확대되는 모양새네요.
예, 노조는 전면 파업 대신 수익률이 높은 모델을 생산하는 미주리주 GM 공장과 미시간주 포드 공장, 오하이오주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부분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자 지난 22일부터는 GM과 스텔란티스의 38개 부품 공급 센터로 파업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파업 참가자 12,700명에서 약 5,600명이 추가로 파업에 들어간 건데요. 이번에 또 한 번 파업을 확대한 겁니다.
네, 자, 파업에 따른 자동차 제조업체 해고 통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지난달 GM은 파업으로 인한 부품 부족으로 캔자스주 페어팩스에 있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약 2,000명이 무기한 해고됐습니다. 포드도 지난달 미시간주 공장의 직원 600명을 일시 해고했습니다. 또 스텔란티스도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에 있는 공장에서 거의 370명이 달하는 직원을 일시 해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전미 자동차 노조하고 회사 측 협상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예, 전미 자동차 노조 UAW는 2일 GM 측에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GM도 이 사실을 확인했는데 다만 새로운 계약서에 상당한 격차가 남아있다라고 밝혔습니다. UAW는 또 스텔란티스 측과도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노조는 향후 4년간 40% 임금 인상과 주 4일 근무 등을 요구하고 있고요. 회사 측은 이런 요구가 무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UAW는 지난 1일 밤 마감일 직전 볼보그룹의 맥트럭과 4,0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잠정적으로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조는 임금 대폭 인상이 포함된 잠정 합의안이 여전히 비준돼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네,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상당수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으면서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의 리서치 회사인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은 파업 첫 2주의 총 손실을 총 39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자 피해에 해당하는 임금 부분이 3억 2,500만 달러, 세계 제조업체 손실 11억 2천만 달러, 그리고 공급업체 손실 12억 9천만 달러, 자동차 판매자와 소비자의 손실 12억 달러로 나뉩니다. JP모건도 2일 리서치 노트에서 이번 파업으로 GM의 1억 9,100만 달러, 포드의 1억 4,500만 달러의 손실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순서입니다. 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현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들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 Joseph Robinette Biden Jr.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46대 대통령까지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현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45명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아주 특이한 기록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1885년부터 1889년까지 제22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백악관에 복귀해 1893년부터 1897년까지 24대 대통령으로 재직했습니다. 대통령 가운데 주지사를 지낸 사람은 모두 17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현직 주지사로 재임하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7명입니다.
We have been deeply stirred by his great message to us. He is welcome in our midst. Now,
제32대 플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26대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먼 친척입니다. 미국 히스토리 채널에 따르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가게는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대통령과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바로 존 애덤스, 제임스 매디슨, 존 킨시 애덤스, 마틴 벤 뷰런, 윌리엄 헨리 해리슨, 제커리 테일러, 앤드류 존슨, 율리시스 S. 그랜트, 벤저민 해리슨, 그리고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 등입니다. 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영화배우 출신입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 모두 53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지난 1937년에 처음으로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영화에 나온 때는 1964년입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생존해 있는 사람은 모두 6명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제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으로 1924년생인 그는 현재 99살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976년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1980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에게 졌습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미국 대통령은 모두 4명입니다. 바로 시어도 루스벨트, 우드로 윌슨, 지미 카터, 그리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 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들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시기에 모든 미국인이 전쟁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미국인은 폭력적인 싸움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전쟁을 거부했고, 일부는 당시 독일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와 다른 파시스트의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대부분은 전쟁을 준비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하루빨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들도 전쟁에 대한 생각은 평범한 미국인들과 같았습니다. 일본계 미국인들 중 많은 수가 군대에서 명예롭게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은 일본 출신이나 일본계는 누구든 의심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100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일본계 미국인들조차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상점은 이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고 몇 달이 지난 뒤인 1941년 12월 7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계 미국인 12만 명을 미국 사회에서 격리해 수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대부분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었지만 연방정부는 이들 모두에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제한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격리 수용에 앞장섰던 미 육군 존 드위트 장군은 일본인은 일본인이다. 그가 미국 시민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다라는 말로 많은 미국인들을 대변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전쟁이 끝난 뒤에야 이들을 수용소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사람들은 일본계 미국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사회 또 다른 소수계인 흑인들은 전쟁 중에 오히려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흑인 미국인들은 저임금 일자리와 열악한 생활 환경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흑인 지도자들은 미국에서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유럽에서 자유를 위한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941년 흑인 지도자 필립 랜돌프는 수도 워싱턴 DC에서 흑인들의 권리를 위한 대규모 행진을 주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방위 산업 기업이 흑인들의 고용을 거부할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또 군에 흑인 병사들에 관한 군법 일부를 변경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흑인들은 연방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 대부분은 여전히 흑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의 권리 향상은 전쟁이 끝난 뒤인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 동안 경제와 사업, 음악, 인종 관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삶은 늘 그렇듯 계속됐습니다.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미국인이 해외 군대를 지원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전쟁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미군 병사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내 분위기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쟁 중에 세계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협상할 때도 도움이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동안 외교와 국제관계는 극도로 복잡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 지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 간 공조 중에 드물게도 친밀한 우정과 협력으로 함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그 주인공인데요. 우선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루스베트 대통령과 처칠 총리 모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정치 활동을 오래 했지요. 두 사람 모두 바다와 해군에 특별한 애정을 보였고 역사와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이 두 지도자가 처음 만난 건 대통령과 총리로서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첫 만남은 시간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18년 7월 영국 런던의 한 모임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윈스턴 처칠은 43살, 프랭클린 루스베트는 35살의 정부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루스베트 대통령과 처칠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을 함께하면서 서로 호감을 느끼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어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입을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을 때 왜 말을 못하죠? 왜 말이 없죠?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we need to talk. You've been keeping it a secret for weeks. And I know you applied for that new position that opened up in Florida. So spill the beans. What's going on?
Oh, you found out about that? Well, yeah, I did apply for it, but I haven't said anything because, well, I don't know how to put it.
Come on, you can't leave me hanging like this. What's the deal? Cat got your tongue?
Okay. It's just that I got the job. I've been offered the position in Florida.
Wow, that's amazing. Congratulations. Why on earth didn't you tell me sooner?
I was worried about how you'd react. I know you've been wanting to get that position too. I was worried you'd be upset.
John이 플로리다에 있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됐는데 그것에 관해 일절 말이 없어서 제가 왜 말을 못하는지 물었습니다.
Cat got your tongue.
왜 말이 없죠?
Cat got your tongue.
고양이가 혀를 가져갔는지 묻는 질문이 바로 왜 말을 못하는지 묻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사용된 것은 중세시대부터인데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혀를 잘라서 고양이 밥으로 주는 데서 유래가 됐다는 설입니다. 혀가 없으면 말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말을 못하죠? 고양이가 혀를 가져갔나요?
Cat got your tongue.
왜 대답이 없는지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need to talk. You've been keeping it a secret for weeks. And I know you applied for that new position that opened up in Florida. So, spill the beans. What's going on?
Oh, you found out about that? Well, yeah, I did apply for it, but I haven't said anything because, well, I don't know how to put it.
Come on, you can't leave me hanging like this. What's the deal? Cat got your tongue?
Okay, okay. It's just that I got the job. I've been offered the position in Florida.
That's amazing. Congratulations. Why on earth didn't you tell me sooner?
I was worried about how you'd react. I know you've been wanting to get that position, too. I was worried you'd be upse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We need to talk.
우리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You've been keeping it a secret for weeks, and I know you applied for that new position that opened up in Florida.
당신은 한참 비밀로 하고 있는데 나는 당신이 플로리다의 새로운 직책에 지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Spill the beans. What's going on?
다 얘기하세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You found out about that?
그것을 알아냈어요?
Yeah, I did apply for it, but I haven't said anything because, well, I don't know how to put it.
네,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얘기 안 한 이유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You can't leave me hanging like this.
당신은 날 이렇게 기다리게 할 수 없어요. 기다리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죠.
Don't leave me hanging.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What's the deal?
무슨 일이죠? 어떤 진행되고 있는 일에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What's the deal?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Cat got your tongue.
왜 대답이 없습니까?
I got the job.
그 직장을 잡았어요.
Why on earth didn't you tell me sooner?
도대체 왜 빨리 얘기하지 않았나요?
I was worried about how you'd react.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했어요. 자, 그럼 끝으로
Cat got your tongue.
왜 대답이 없죠?
Cat got your tongu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e need to talk. You've been keeping it a secret for weeks. And I know you applied for that new position that opened up in Florida. So, spill the beans. What's going on?
Oh, you found out about that? Well, yeah, I did apply for it, but I haven't said anything because, well, I don't know how to put it.
Come on, you can't leave me hanging like this. What's the deal? Cat got your tongue?
Okay, okay. It's just that I got the job. I've been offered the position in Florida.
Well, that's amazing. Congratulations. Why on earth didn't you tell me sooner?
I was worried about how you'd react. I know you've been wanting to get that position, too. I was worried you'd be upse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Cat got your tongue.
왜 대답이 없죠? 고양이가 혀를 가져갔는지 묻는 질문이 왜 말을 못하는지 묻는 표현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랜다가 부르는 Rain on Me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how me a real good time. I never asked for the rainfall. At least I showed up. You showed me nothing at all. It's coming down on me. Water like misery. It's coming down on me. I'm ready, rain on me. I'd rather be drunk, but at least I'm alive. Rain on me. Rain, rain, rain.
be soon on me. Head up to the sky. I'll be your galaxy.